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18일 수요일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마지막 사건의 전조는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며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가혹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모세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던 많은 동료 신앙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들은 이교 로마 제국의 분노 또한 직면해야 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박해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각시대대쟁투 39. 사도행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를 매우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사도행전 12장 1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의 어떤 요소가 마지막 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 같은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야고보는 참수당했고 다음 차례는 베드로가 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아마도 인생 최악의 밤이 되었어야 할 그 밤에 베드로는 천사가 그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편히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모여있던 신자들의 집회 장소를 향했다. 신자들은 베드로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성경에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담력을 거의 갖지 못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신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8, 19절. 교훈입니다. 초기 교회에 박해가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마지막 때 사건의 전조로 기록된 것이다. 묵상.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외로운 섬에 추방당한 충성스러운 종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시대의 소망 669. 죽음 앞에서도 주를 끝까지 따른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가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로 돼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참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과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나오는 천사가 롯에게 한 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9장의 말씀 낭독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롯 개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아내와 더불어 사랑하는 딸과 사위들을 잃어버리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두 딸이 아비에게 치욕스러운 범죄를 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이렇게 두 딸의 범죄로 인하여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이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 가는 여정의 귀한 시금석을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슬픈 일들을 겪게 될 소돔성에 왜 롯은 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때마침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지금의 이집트 곧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나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라 유일하게 가나안으로 이주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도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롯이 장막을 친 베들은 그 두 사람과 가족들, 가축들이 함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온 땅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살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미덕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 곧 어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보다 더 좋은 땅,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린 조카에게 살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자신의 살 곳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자신과 가족들, 가축들이 살기 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다면 소돔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길래 롯은 자기보다 어른이자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돔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의 소돔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과 연회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같이 소돔성은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은 요단 계곡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넓은 평야지대에 세워져 생활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물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열대식물들, 종려나무, 야자나무, 포도나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1년 내내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풀들이 많아서 양떼와 가축들이 온 산과 들, 골짜기를 뒤덮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술의 도시였으며 상업이 발달해서 재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막의 온갖 진주한 보물들이 이곳 소돔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년 내내 화려한 잔치와 축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곳에 늘어나는 것은 결국 성경의 표현대로 죄,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곳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죄가 물결치고 사람들이 악으로 물든 곳,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곳에 롯은 터전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곳 소돔은 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첫째, 이곳 소돔은 지나친 부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유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바나바처럼 그의 재산을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우수 땅에 살던 욥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도 감히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재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재물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그들을 없이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소돔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넘치는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게으름이 타락의 길을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에는 반드시 악한 습관과 범죄가 따라오게 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할 뿐 아니라 이해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전쟁 중에 있을 때는 감히 사탄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하루는 해가 넘어가는 황혼 무렵에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시원한 저녁바람을 즐기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기다리던 사탄 마귀가 다윗의 음욕을 일으켜 마침내 다윗은 씻을 수도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게으름은 하늘의 백성도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사치입니다. 소돔에는 끊임없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맑은 정신은 오간되었고 항상 비열한 적용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을 사랑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잔인해졌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 환락, 주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벨사달이었습니다. 벨사달은 바벨론 왕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손자로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수도는 감히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성에 도성 밖은 해자 곧 물길을 파서 군대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벨사살 왕과 귀인들은 날마다 쾌락과 연락에 빠져 잔치를 열었습니다. 밖에는 매대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성 안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잔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들이 넘쳐나고 건방지게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도구들에 술을 따라 마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날 밤 메대의 왕 다리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벨사살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돔 성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똑같습니다. 사치와 쾌락, 연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돔성에 살기로 결정하고 롯이 소돔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두려운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가까이 다가와도 애굽의 바로 왕이 모르고 버틴 것처럼 소돔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번영과 향락의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마침내 하늘의 천사가 황혼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누가 와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그 누추해 보이는 나그네들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낯선 두 사람을 결코 그냥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친분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습관대로 낯선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삼촌 아브라함을 통하여 손님 대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손님 대접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롯도 소돔성 사람들처럼 낯선 나그네를 그냥 지나쳐 보냈다면 그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텐데,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별할 텐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롯이 그 천사들을 얼마나 정중하게 모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애청자 여러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친절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이 이런 롯의 정신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그 기대감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 안의 무법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비루한 깡패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한 동성연애에 물든 정욕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이, 노인들이 섞인 무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화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습니다. 온 목적은 성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 곧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섹스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곧 집안으로 밀어닥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롯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롯은 다만 성에 살려고 들어온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롯이 아버지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말, 곧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제안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때 만일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폭도들은 롯의 집안으로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폭도들의 반응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들은 롯에게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소돔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막힌 사실이었습니다. 그 즉시 롯은 결혼한 딸들과 사위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성을 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장인의 호소에 대하여 딸들과 사위들의 반응을 요네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60쪽.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롯의 딸들과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있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딸들과 사위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곧 그들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본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돔 성안에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돔 성에 내릴 재앙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만큼 아무런 징조가 없었던 것처럼 소돔성에도 멸망의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딸들마저도 아버지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롯은 그렇게 빈손으로 비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롯은 아내와 남아있는 두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가 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소돔성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신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딸들에 대한 염려, 남아있는 재물이 롯의 아내를 소돔성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지체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천사가 그들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일 롯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성을 나갔더라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네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61쪽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감화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렇습니다. 롯이 과감하게 아내와 남은 딸들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을 나왔더라면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의 딸들과 사위들처럼 농담을 여기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이것저것 핑계하며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65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경고에 충실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함. 무식한 자를 가르치고 악행만 배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개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그대에게 맡기셨다. 그들은 허름한 보자기에 쌓인 축복의 선물이다. 일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반대와 핍박 때문에 신자들은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집을 가진 자들은 집 없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줄 의무가 있다. 최근에 나는 하나님께서 소위 믿는 백성들을 특별히 이 문제로 시험하실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분의 빈곤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나라, 하늘나라를 찾는 순례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 희생을 치르셨다. 그 은혜의 백성인 우리가, 불멸의 유업을 기대하는 우리가, 집 없는 자들과 영세민들을 집에 들이는 일을 거절한다든지 꺼려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나그네가 찾아올 때에 집안 사람들과 모르는 사이라고 문전 박대해도 되겠는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사도의 명령이 오늘날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 나는 우리 백성들이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당한다. 필요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가 놀랄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에 축복을 감추어 두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향락이 달아날까 두려워 건드리지도 못한다. 천사들은 우리가 선행할 기회를 이용하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혹은 부하고 혹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모두가 품성을 개발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에 가난한 자들을 우리 중에 두셨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입증받고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개발시키도록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초청해 드리지 않으려는 핑계들을 많이 들었다. 우리 집에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음식 장만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 저분들을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하지. 그리고 그곳에서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기 위한 다른 구실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방문객들은 크게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의 대접에 관해서 불쾌한 감정을 지니고 떠나간다.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자매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방하여 이웃집에 가서 말하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다는 것이 구하는 자를 박대할 구실이 되라는 증거가 없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작은 떡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분의 종을 위하여 집을 제공하고 떡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하여 그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녀와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이 일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서 증명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허약한 것을 핑계한다. 그들은 힘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자신을 가둔 채로 지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며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에 대해 너무 말을 많이 하며 그것이 그들의 현대 진리가 되었다. 남들이 더 동정과 조력을 받을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한다. 허약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대여, 치료제가 있다. 벗은 자를 입히며 쫓겨난 자를 그대의 집으로 드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훌륭한 치료제이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분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그들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깨어라.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련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알고 지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땅의 달걀이란 뜻의 토라는 천남성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는 타로의 한국 품종입니다. 줄기는 땅 속에서 거의 자라지 않고 비대해져 알줄기나 덩이줄기가 되고 잎은 길이 1m에서 1.5m에 잎새는 입술 모양이나 달걀골 또는 심장 모양인데 길이 30에서 50cm, 너비는 25에서 30cm나 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재배해 오는 동안 개화 습성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간혹 고온인 해의 가을에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토라는 차로 끓여서 마시기도 하며 국으로 먹을 경우 감자와는 달리 매우 미끌미끌한 표면의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데 뮤틴과 갈락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글루크론산을 만들어 간장이나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좋지만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식품은 아닙니다. 미끌거리는 느낌이 싫다면 요리할 때 토란 껍질을 벗겨 소금물에 살짝 삶아내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끈거리는 점액질은 그냥 끓일 때 국에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감자와 비슷한 모양이어서 감자인 줄 알고 먹었다가 전혀 다른 맛에 놀라기도 합니다. 토라는 수확하는 시기가 추석 즈음이기 때문에 추석 음식으로 설날에 떡국을 먹듯 토란탕을 상에 올렸습니다. 주로 밭에서 키우는 토란은 굵은 줄기 하나에 큰잎 한 장이 붙어 시골에서는 비오는 날 우산으로 쓰곤 했으며 농촌을 주제로 한 여러 작품에서도 비오는 날 토란잎을 쓰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토란잎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고임으로 충분히 가능할 듯합니다. 토란은 원산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열대 동남아시아여서 열대지방에서는 훨씬 크게 자랍니다. 토란 줄기는 토란대라 부르죠. 보통 육개장이나 각종 찌개류에 어김없이 들어가는데 먹을 때는 맛있지만 건조 과정이 꽤나 번거롭습니다. 지름 3에서 5cm 정도 되는 줄기를 베어다가 말리는데 껍질을 벗기는 것도 귀찮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독특한 향이 납니다. 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맞는다면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말리고 나면 특유의 향기가 사라지므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토란대에는 약한 독소가 있어서 조리 전에 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식도에 따가움을 느낍니다. 토란대가 육개장 종류의 음식에 자주 들어가게 된 이유는 식감이 고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토란은 같은 천남성과에 속한 알로카시아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름 예쁜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흔한 식재료가 아닌데다 뿌리가 아닌 이파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토란이 맞느냐며 신기해할 정도여서 최근에는 화분에 토란을 심는 사람들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알로카시아가 과습에 주의해야 하고 난이도가 제각각 다른데 비해 토란은 식용 식물답게 기르기가 훨씬 쉬운 편입니다. 요즘엔 토란이 속해 있는 콜로카시아 속 식물들도 관상용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에 토란을 넣거나 찜으로 먹고 간장에 토란이나 감자를 넣어 조리는 반찬이 있으며 독성을 빼내고 삶은 토란을 구워 먹거나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중국에서도 토란은 흔히 쓰이는 식재료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전병이나 만두 소에도 토란이 들어가고 빵에도 팥 앙금 대신 사용합니다. 토란의 독성분은 디펜바키아와 비슷한데 대부분의 천남성과 식물들이 그렇듯 수액에 옥살산 칼슘 결정체가 들어있어 점막과 피부를 자극하기에 맨손으로 토란을 다듬으면 심하게 가려워집니다. 토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토란 알레르기는 땅콩 알레르기와 더불어 식품 알레르기 중 가장 심각한 증상을 야기하는 위험한 병입니다. 토란국의 국물 극소량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꼭 알레르기가 있지 않더라도 토란을 먹은 후 목과 혀가 따끔거린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육개장을 먹다 증상이 나타나는데 육개장에 넣은 토란대를 제대로 데치지 않고 먹으면 생겨나는 증상입니다. 보통은 수분 내지 수십 분에 걸쳐 호전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점막이 약해 토란을 먹고 입천장이 까지거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독성 때문에 생으로 섭취해서도 안 됩니다. 토란은 다른 말로 준치라 부르기도 하여 생선과 혼동을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토란은 옥수수 마냥 땅의 걸음길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연작을 하지 못합니다. 동남아 원산답게 물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매년 논의 일부를 토란밭으로 활용합니다. 올해는 이 구역, 내년에는 저 구역으로 땅을 돌려가며 지력을 벼농사로 회복시키고 난 후 다시 토란을 심습니다. 해충도 잘 없는데 옛 농서에는 메뚜기도 토란을 안 먹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응애 앞에선 토란조차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물토란은 땅에서 자라는 토란과 달리 물에서 자랍니다. 동남아시아 원산인 단연생 수생식물로 뿌리에서 돋아 길이 1에서 1.5m 정도, 잎은 입술 모양이나 달걀 모양, 길이 30에서 50cm이며 폭은 25에서 30cm 남짓 자라고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의 파상 형상을 띠고 표면이 미끄럽습니다. 꽃은 6월에서 8월에 피며 입자루 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육수 꽃차례로 달리며 길이 25에서 30cm, 너비는 6cm 정도의 꽃을 싸는 포가 변형된 노란색 불연포에 쌓였습니다. 꽃차례의 밑부분에는 암꽃, 그 위에는 수꽃, 맨 끝부분에는 무성화가 달려있습니다. 잎까지 검은 것은 블랙 매직이라 부르며 잎과 줄기가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심습니다. 땅에서 자란 토란은 알뿌리라서 식용 가능하지만 물토란은 실뿌리라서 식용할 수 없습니다. 햇볕을 좋아하고 그늘에서 키우면 줄기가 약해져 지탱하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햇볕이 좋은 야외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뻗어나가며 번식하고 번식력이 좋은데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며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데 효과적이기에 부종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배변 활동을 돕고 변비 증상을 억제시키며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토스테롤 성분이 들어있어 항암 작용을 하며 피로 회복과 염증 억제,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 등 효능이 있습니다. 흔히 열심히 노력해 튼실하게 꾸려놓은 무언가를 알토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속이 꽉 차서 실속이 있다는 뜻인데 토란을 막 했을 때는 잔뿌리와 흙이 많이 묻어있지만 이를 제거한 알토란이 속이 꽉 차 보이던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기록합니다. 겉만 번드르하기보다는 알토란이란 말처럼 속이 진실하고 꽉 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